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 형제입니다. 저는 김재우 형제님께서 지으신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keep5.com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책이 굉장히 좀 문체도 되게 쉽게 잘 적혀져 있고,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공부한다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다고 하시면 금방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읽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먼저 읽은 자로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쓰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제가 이제 주니어 레지던트 때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교수님들 앞에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옛날이어서 파워포인트는 없었던 때고, OH 필름이라고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 필름이라고 해서, 비닐에 글씨가 세워진 걸로 해서 빔 프로젝트에 올려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을 때 프로젝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임 교수님이 계속 이제 시간이 계속 지체되니까 준비했으면 해봐라 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하지 못하겠다고 해야 됐을 것을, 그 말에 이제 발표를 시작해가지고 빔 프로젝트 없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최악의 발표로 기억이 되고, 지금까지도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는 그런 과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생각이 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해력으로 읽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서 문해력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여러 전공책을 볼 때 원서를 읽기가 좀 너무 곤란해서 번역서를 이제 구매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번역서는 읽기에 괜찮았는데 어떤 번역서를 봤을 때는 너무 읽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원서를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로 쓴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문해력, 이제 문서 해독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좀 인터넷을 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14년의 데이터인데 OECD 국가를 포함한 여러 메이저 국가 22개 국가의 이 문해력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1단계가 이제 글씨가 있어도 글을 잘 못 읽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글씨가 있어도 그냥 계략적인 뜻만 알지 정확하게 이제 판독을 못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해설서가 있는데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실질 문맹률로 이 조사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 문맹률이 우리나라는 75.8%에 해당돼서 22개의 조사한 나라 중에서 최하위로 이제 이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만드신 세계적인 한글을 가진 민족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가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22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위를 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항목, 지금은 이제 문해력인데 문해력, 수치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세 가지 항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기타 핀란드라든가 네덜란드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가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은 표의 문자인 이제 일본어와 표의 문자인 한자와 표 문자인 이제 일본어를 같이 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정도만 여러분이 힌트를 받으시고 그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해력이,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도 문해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문해력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만약에 우리가 저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 선동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문해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 국가 전체가 이제 좌파라든가 옳지 않은 그런 어떤 언동에 넘어갈 수 있고 국민이 사기를 잘 당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교양을 낮추는 어떤 그래서 고급 문화가 발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말씀 성도들은 이제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1522년에 이제 독일어 성경 번역 그리고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등장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문해력이 약화됐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언어가 이제 농업 중심의 언어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리스를 비롯한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무역 중심의 언어로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중시해서 높임법이라든가 여러 관련된 언어들이 발달했지만 서양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오고 가고 정확해야 되니까 아주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여러 자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그는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이 he go to school이라는 말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한다면 그는 학교에 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제 영어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e라는 이제 남자라는 사실이죠. 우리 말에 그는 남자 여자를 이제 모두 포함하고 나중에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그녀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런 말이고 go라는 말은 이 갔다 간다는 말이고 has gone 하게 되면 가고 없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데. 이 간다는 그냥 단순 과거라는 표시인데 우리는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o to school 하게 되면은 학교에 가되 학교의 본래 목적에 맞게 내가 이제 공부하러 갔다거나 이렇게 이제 의미에 맞게 되지만 go to a school 한다면 어떤 학교에 갔다 go to the school 하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학교에 갔다 go to the school이죠. 여러 학교들에 갔다 해서 이 다양한 말들이 우리가 미묘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가 이제 뭐 어느 것이 이제 우위가 있고 낮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어 발달한 것이 우리는 관계성 위주로 우리의 다양한 높임 표현을 서양 언어에서 표현 못하듯이 서양에서 어떤 정밀한 표현들을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러 관계성보다는 정확성을 표현하는 성경이라든가 학술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한국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달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이제 우리 말은 이제 단군 이래로 계속 사용되었겠지만 이제 1446년에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로 그때 이제 글이 이제 한글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가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를 거쳐서 조선시대 말이라든가 아니면 일제시대를 거쳐서 그제서야 이제 보급이 되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영어가 오래전부터 자리가 잡혀 있고 셰익스피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이라든가 여러 이제 뭐 찰스 디킨스라든가 여러 이제 그 학자 혹은 여러 이제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영어를 굉장히 발달시켜 왔고 그것이 대중에게 이제 딱 전체적인 언어로서 자리매김이 됐지만 우리로서는 이런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자입니다. 우리말의 거의 70% 이상이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자를, 이게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순한글로 사용했을 때 그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전달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인가 이런 글을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순신 장군 아버님이 이제 자녀를 4명 낳았습니다. 4명 낳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여러 이제 왕들을 본받자, 그래서 이제 복희라는 이제 어떤 그 사망 오제에 해당되는 왕을 따서 첫째를 희신이라고 짓고 둘째를 요신이라고 짓고 셋째를 순신 그리고 넷째를 우신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셋째인 거죠. 그러니까 요 순 임금의 이제 신하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4대 사상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이것을 이순신이라는 이제 한글로 적는다면은 이 이순신 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의미가 과연 얼만큼 전달이 되는가?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창제했을 때 그 세종대왕이 밝히신 창제 목적이 백성을 훈계하는 바를 정자가 이제 정확한 이제 의미다. 그래서 이거는 한자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중국에서 건너와서 한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 한자 발음을 정확히 이제 지켜 나가려면 이것을 정확히 병기할 수 있는 의미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서 이제 훈민정음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음 기호인 셈이죠.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이 한자에 대해서 이순신이라고 한글로 적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발음 기호, 영어에 해당되는 이제 발음 기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순 한글로 했을 때 이 뜻이 과연 얼만큼 전달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글 전용은 1968년 10월 26일입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기록을 보면 여러 한글 전용을 원하는 대학생들과 한글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시하기로 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968년 12월 달에 광화문이란 글씨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글로 적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광화문이라고 한글로 세자를 적었을 때와 광화문이라는 한자를 적었을 때 한글이 그 광화문이라는 한자에 대한 발음은 되지만 광화문이란 뜻 빛나고 변화시키는 문이라는 그 뜻을 과연 얼마나 이제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음에만 익숙하고 뜻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어떤 민족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영풍문고를 많이 갔었는데 전혀 모르고 영풍영풍하면서 이름이 되게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며 다녔었는데 나중에 한자로 적힌 걸 보니까 영원히 영원한 영자의 풍성한 이제 영문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좋은 이름이구나 했지만 발음만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뜻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 뜻을 모르면서 우리가 계속 지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전용은 이제 1888년 4월 25년에 한겨레 신문이 이제 순한글로 이제 쓰여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메이저 신문들도 1990년 1월 1일부터 한글 전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이제 한자 실력은 대략적으로 한 500자에서 1000자 정도만 익히면 웬만한 이제 한자들은 신문에 있는 한자는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조선일보를 보더라도 뭐 전 세계 미군에 이제 대기령을 내렸다. 이것도 우리가 대기령이라고 우리 한글로 쓰는 것과 한자로 보면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어떤 명령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전달되는 이제 파워 면에서 굉장히 이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뜻에 점점 멀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동음 이효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글 협회가 절대적으로 이제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국한문 혼용체에서 한글 전용으로 바뀐 것도 이거는 일제의 잔재다. 일제 시대 때 국한문 혼용체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우리 한글로 다 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이제 워낙 강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한자 300자만 외워도 뜻이 분명해진다라고 해서 300자를 추진했다가 이제 그것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자를 쓰면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한자를 쓰는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발음을 적으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한자들이 딱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로 적는 것이 그냥 뭐 이제 한자를 병용하는 것이 한글 전용하는 것과 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 시스템만 구축이 된다면 어쨌든 간에 이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해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좌파가 뭐 지지가 10% 미만이거든요. 10%도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이제 좌파를 차지할 정도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어떤 국민의 이제 어떤 교양을 떨어뜨리고 또는 여러 가지 선동에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어떤 한글의 폐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1948년부터 한글 전용으로 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어떤 공용 언론에서 쓰는 언어들이 얼마나 저질스러운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 한글 전용이라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러 글을 접하면서 저 개인이 접하는 예입니다. 제가 지어낸 문장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경주 역사박물관 네, 간 뒤 오늘 아침 교사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학교에 갔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와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는 이제 짐작이 가죠. 동상 앞에서니까요. 동상이 걸릴까 봐 걱정이 되었다. 짐작이 갑니다. 점심시간에는 어제 사건에 부인하는 사람과 그 부인과 점심을 먹기로 했다. 이것도 뭐 대충 생각하면 이제 짐작이 갑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제 소수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소수 계산이 더 쉬웠다. 이게 소수가 어떤 소수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방과 후에는 이제 보급된 신문과 보급품을 받았는데 매도하려던 물건이 매도를 받았다. 이게 어떤 매도인지 이제 알 수 없고 쭉쭉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도대체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자를 변기하게 된다면 경주 역사박물관에서 역사가 우리가 보통 역사를 들으면 히스토리를 생각하는데 이게 역에 있는 사무소다. 이게 한자를 변기하면 이런 뜻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소수 문제하고 소수 문제 이것도 한자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매도하는 것도 이게 거래를 한다는 매도와 비난을 한다는 매도라는 뜻이 똑같은 매도라는 글자지만 다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는 한글만 적으면 도대체 알 수 없지만 한자를 적을 경우에는 보면은 계단이 있고 석실이 있고 그리고 돌을 쌓아놓은 이제 총이다 이렇게 이런 어떤 고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문해력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성경 신자들은 우리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해력으로 읽는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이 우리가 문해력을 이제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번역한 개역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자들이 문해력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해력이 없어서 성경이 정말 읽을 수 없는 성경이 되었고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참 너무나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 기본적인 고의격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는 정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적한 책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각각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책에 있는 전체 내용의 한 반 정도 되려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구해서 읽으면 더 풍성히 많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책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사람이 이제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제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교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역 성경은 교훈이라고 이제 한 부분 그리고 NIV에서는 teaching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킹 제임스 바이블 그리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doctrine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교훈이라는 말의 어감과 교리라는 말의 어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 닉슨의 doctrine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변기할 수 없고 강력한 어떤 이론이 들어있는 원리가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교훈하게 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파워와 권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심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바른 교훈, 도라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lementary Teaching, Teaching이라고 이제 영어 NIV는 되어 있고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이라고 해서 정확한 단어들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챕터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요.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제 표현이 있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widow orphan에서 이제 과부와 고아라고 NIV에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widow라고 되어 있고 fatherless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없는 이제 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고 이제 흠정역 성경에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뭐 고아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당시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많이 이제 끌려가게 되고 또 아버지가 잃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세트가 되는 거죠. 과부라는 말과 fatherless child라는 것이 아빠가 없다는 그 남편이 없다는 그런 공통 부모로 인해서 세트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이 단계에 가게 되면 정말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부분은 이제 개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말대로 한다면은 자녀가 고아가 되니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건데 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해서 아내가 또 있는 것 같이 이게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흠정역 성경의 방식대로 간다면은 그의 자식들은 아비가 없는 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이 이제 예컨대 죽게 되면은 아빠가 없는 자가 되고 이제 그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으로서 메이크 센스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66권이고 40여 명의 이제 왕으로부터 뭐 여러 정치가 뭐 그리고 뭐 어부, 농부 다양한 저자들이 저술을 했지만 놀랍게도 66권에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진리가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신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방의 신을 용납하지 않고 신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든 신, 너희가 임의로 만든 것은 있지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성경을 썼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 개역 성경 예레미야 2장 11절의 표현은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런 표현을 보면 그들의 신을 가진 나라들이 있구나 신들이 있구나 물론 이제 스몰 god가 god's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신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바꾸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는 근데 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걸로 바꾸었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렇다면은 성경이 약간 이제 모순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NIV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고 전혀 없다. 다른 신은 전혀 없다. 이런 어떤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가로도 아니고 정확하게 휘치한 yet no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흠정역 성경에서 이러한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게 개역 성경만 본다면 다른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NIV나 KJV나 라드라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초리로 번역했는데 이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채찍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채찍은 이제 말을 위한 채찍, 그래서 사람이 어린이에게 친다면 어린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 또 다른 잠언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에서는 이런 경우는 같이 이제 그 라드와 휘비라는 부분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채찍이라고 막대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바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역성경 입장에서는 모순이 되거든요. 여기서는 같은 라드를 채찍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이제 막대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이제 일관성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번역자가 주의 깊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의 깊게 이것을 해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초다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라드라는 이제 영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초리라고 번역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어디서는 채찍이요, 어디서는 막대기요, 어느 때에서는 초다리라는 표현, 이게 요새는 거의 쓰지 않은 말인데 찾아보니까 회초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기와 종아리를 때린다는 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삽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보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편한 말이 이제 초다리란 말이구나 해서 번역자를 중심으로 이제 번역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정확히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번역자의 마음 가짐에서 이런 차이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예만 가져왔는데 이런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예만 가져왔습니다. 소위 말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권위, 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래서 한두 가지를 이제 빼는 듯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만을 가져왔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러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라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도 얼핏 보면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구원과 영광과 또 존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다 민감해야 됩니다. 존귀라는 말이 빠져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서 로드라는 표현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성경 우리가 봐야 되는가,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인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흠정역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봤지만 이 한자 한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너무 소중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자 한자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보고 또 영어랑도 비교해보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 구원받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제 표현입니다. 이 강도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킹 제임스 성경에 강도가 예수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여라고 말한 것과 주여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제 어떤 연결이 되는 이제 히브리어, 그 헬라어 표현으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또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여라는 표현이 또 킹 제임스 개역 성경과 NIV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좀 다른 토픽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이제 표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영어 성경 그 흠정역 성경에서도 이제 싸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 유를 이제 존칭하는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되었을 때 이것을 당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또 고민에 이제 번역자가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정말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면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한국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물론 일부 문학 작품에서 이렇게 표현이 허용된다고 하지만은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한국적인 문화에서 근데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한국적인 정확한 표현 어떤 한국적인 어떤 문화를 배경한다면 반영한다면 당신의 주께서 주의 왕 여기서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왕으로 오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적인 모든 표현을 고려한다면 주께 앞에서 주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왕으로 들어오실 때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성경이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에 있어서도 앞에 개역 성경 말씀은 그냥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흠정역 성경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 부분이 또 개역 성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부흥회 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흥해서 리바이브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 아래 포스터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부흥이란 말인 거죠. 다시 이렇게 뭐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이제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늦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 내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킹 제임스 바이블 성경을 보게 되면 NIV에서는 리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그 영어 성경에서는 리바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살리다 바이브에서 되살리다는 표현으로 흠정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수년 내가 아니라 in the midst of the ye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years 중에서 너무 늦지 않게 좀 중간 정도에 좀 해달라는 말이지 수년 내라는 표현은 여기서 등장할 수 없는 그런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참 차이를 왜 이렇게 조물주라는 표현이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더 알려진 표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창조주라고 되어 있고 또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조물주라는 표현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이 기독교에 한정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에 대한 특정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원부유교 같은 데에서도 사용하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만물을 만든 어떤 분이 있고 어떤 뭐 그런 어떤 만들어진 존재가 있고 이런 어떤 창조에 대한 정확한 영어의 크리에이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창조자라는 표현이 맞고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라 크리처는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는데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his waist라고 NIV는 되어 있고 그리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콩팥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range가 이제 콩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역을 해서 콩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잘 맞지 않고 이게 NIV 표현이 더 이제 마음이 와닿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표현에서 뭐 쓰이개가 무슨 뭐 담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 간에는 콩팥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레위기에서 이제 여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콩팥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내적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장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콩팥이라는 말 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 내적 존재 이런 것들이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말은 내장으로 번역한다면 그런 표현들이 담길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콩팥과 심장을 조사하신다는 이제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 속생각과 동기를 아신다라는 뜻으로 관용어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도 사용되었고 예레미야도 사용되었고 계시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한다고 하는 거죠. Try the heart and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속 마음을 아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속성이 그대로 계시록에서 흠정역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레인지와 하트,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제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번역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faithfulness, 성실을 그의 어떤 성실을 어떤 그의 어떤 속 중심에 둘러친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라는 것이 그 몸에 띠라는 표현에서 이제 담을 수 없는 표현들이 우리가 이제 rain이라는 뜻을 올바르게 번역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대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피성과 이제 도피 도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도피성이라는 말은 이제 그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거처를 하나님께서 구약 때 마련해 주셨는데 이 시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그리고 도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라고 했고 흠정역 성경에서는 도피도시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그 성의 도피성, 도피도시의 사이즈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한 1000규빗 정도 성벽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각각 면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각각 이제 2000규빗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주 지역으로부터 이런 어떤 범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주 지역을 본다면은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이즈를 재본다면은 거주 지역의 도시는 사방에 1에서 1.5km 정도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가장 큰 성도 서양의 유명한 성도도 이제 100이나 200m 이내 정도 그 정도 우리한테 굉장히 커 보이는데 거의 뭐 1km 이상 정도 되는 영역이니까 도피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도피도시라는 표현이 좀 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개역성경 표현에 너무 익숙해져서 저 멀리 보는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온성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성이 연상이 되는데 이것도 시온 도시에 왕의 도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중에 임할 새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 도시가 더 정확한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풀무와 용광로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풀무불 하는데 우리가 용광로를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광로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이 있고 이렇게 좀 아궁이가 있고 이렇게 좀 불을 떼는 데가 있으면 풀무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풀무불이라고 번역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포항제철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용광로라는 정확한 표현하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퍼니스란 말을 용광로로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보시면 이 풀무불은 이런 겁니다. 그 대장간의 조그만 부분에서 이게 이런 기적이 생길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거고, 용광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철을 재련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용광로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이게 풀무입니다. 이게 풀무라는 것이 이제 공기를 불어 넣어서 이제 불을 떼는 장치가 이제 풀무고, 이거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오는 것이 이제 풀무 불인데, 여기에는 그 새 친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73년에 포항제철이 처음으로 이제 딱 이제 철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제 이 고로라든가 아니면 용광로 이런 표현이 익숙해졌는데, 이걸 잘 몰랐을 때는 이제 표현이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다 바꿔야 되는데 옛날 말에 익숙하니까는 바꾸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 왕자라는 이제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론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0번 이상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역 성경은 보좌라고, 보배로운 자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번역했는데, 스론이라는 그 어떤 영어 단어의 표현은 이 왕자 그리고 권력의 상징, 그래서 그냥 왕자입니다. 왕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의 문화권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많이 들어왔던 표현들에 해서 우리한테 그냥 익숙한 표현으로 이제 보좌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보좌라는 말에 이 붙여가는 자리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적인 것이 반영되어서 정확한 성경의 어휘를 번역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로 번역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절하다는 표현과 경배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여러 부분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한 문둥병자가 절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절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예수를 보고 이제 달려와서 절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행위와 관련돼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이런 단어가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성경에 워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정의가 있는 말인데, 보시면 신성한 경의를 표하다. 그래서 왕이라든가 아니면 절대 높은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존엄과 경외심을 숭배하다. 그래서 단순히 절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극상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절하다는 표현으로 대치됨으로써 어떤 경배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해서 격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표현들입니다. 이건 물매를 던져, 그리고 물맷돌,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제 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것도 너무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되는데, 이것도 정밀한 표현을 본다면 이 물인매라는 것을 던져서, 여기 물인매에 돌을 껴서 이걸 던져서 돌이 나가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매라는 것은 물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도랑이나 도랑으로 빨리 흐르면서 수레바퀴 모양의 틀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보면 전혀 이 다윗이 뭐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런 것과 관계없는 뭐 무슨 수레바퀴 모양은 이런 것 전혀 여기에 관련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번역하신 분이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을 쓴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내려오는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되게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많이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라고 했을 때, 이게 한자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열두 영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이게 그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그 영, 여기 보면은 뒤에 있는 이 한자, 이 영으로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영이 앞에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군대의 조직, 그래서 군단, 리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표현인데, 열두 영으로 한자를 적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적었기 때문에, 이 그냥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분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교정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을 낳는 이제 기신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악기라고 하는데 이 기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악기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신들을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귀들 그리고 악기라는 말을 악한 영 각각 해당되는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서 어떤 한국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없앴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기신이란 표현, 아예 기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unclean spirit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영으로 바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나에 이제 그 사신이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사신이라고 적으니까 뜻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긴 또 NIV에서는 데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틀린 표현이죠. 여기서 킹 제임스에서는 데빌이라고 되어 있고 마귀들로 바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신이라는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마 죽을 사자에 신신자 이렇게 한자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도 어떤 우리나라 한국적인 샤머니즘적인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맞게끔 옳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의 표현에 너무 익숙해서 이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영어 표현을 보게 된다면 stain out라는 표현으로 걸러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낙타는 삼키니까 이건 걸러낸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이제 쉬운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stain 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아래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장벽을 보고 긴장했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긴장했다. 모기에는 긴장하고 왜 큰 거는 그냥 삼키느냐 이런 표현인데 사람들의 이제 생각에는 strain out이라는 표현이 좀 더 기억이 잘 되고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거는 이제 걸러내고 이거 삼킨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서 성경 이 내용을 임의적으로 애시 아니라 아웃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흠정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스테인 애시라는 의미를 반영해서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는 의미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이제 지명들과 관련해서 이 현대적인 지명들이 다 널리 이제 흠정역 성경에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테라비브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현대적인 언어들이 다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에 대한 표현들인데요. 단위에 대한 표현들도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게 그대로 보존을 시키는 건데 어떻게든 이것을 한국 사람한테 이해시키고자 이 단위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이게 무리하게 바꾸는 과정 가운데서 단위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과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단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적었지만 그 무리하게 이 큐빗이라는 단위가 보통 이제 45cm 정도 가리키는데 우리나라에는 자라는 표현이 30cm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바꾸는 겁니다. 대충 비슷한 길이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이제 길이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식 척도로 이제 바꾸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30.3cm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큐빗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45cm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뭐 어차피 전달하는 바는 비슷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주려고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번역자의 가치관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용도를 보시면 이걸 무리하게 이 갈대라는 단위를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걸 척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척 그리고 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갈대 이 큐빗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위를 무리하게 바꾸다 보니까 이 단위 차이가 거의 곱하기 100 정도의 큰 차이가 날 정도로 단위를 무리하게 바꿔서 여기에 대해서 부정확한 번역이 나왔다는 것이 개역 성경에 있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이 생육하고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성경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fruitful and increase your numbers라고 되어 있어서 일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서는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번영하게 하고 창대케 한다 이렇게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라는 말이 거의 이제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집에 가서 생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산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좀 안 쓰는 단어 그리고 또 일관성 없는 번역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간단히 넘어갈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떡은 없다 이제 빵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빵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한번 보시고 그리고 면류관의 표현도 우리가 워낙 익숙해서 면류관에 관련된 찬양도 많이 있고 한데 면류관은 여기 나와 있듯이 앞에 있는 그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신라시대에 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리킨 것이 면류관에 해당되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왕관에 해당된다.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다 면류관으로 잘못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접으로 이제 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접은 이렇게 입구가 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바이얼, 비이라고 되어 있어서 입구가 좁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쏟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쏟게 되면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왜곡되는 거죠. 여기서 대접에서 붙는 것과 이게 이제 병에서 붙는 것과는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에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었으니까 생각도 안 하는 부분이지만 광주리는 머리에 있는 것이 이제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일곱 광주리를 걷었다는 말은 틀렸고 일곱 바구니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배낭이라는 표현도 보통 생각하는 배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등에 매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짐 보따리라고 말한 것은 스트립에 해당되고 이게 이제 에코백과 비슷한 이런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도 정확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낫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NIV를 보면은 킹덤 앤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이 이제 나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라고 생각하면 나라에 있는 이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흠정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킹즈 앤 프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킹즈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킹즈인데 여기서는 살짝 우리의 지위, 살짝이 아니라 정말 현저하게 우리의 지위를 그냥 백성 정도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개역성경 분석에 자세히 나와 있고 여러분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마제스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이 처음에는 이게 And with Jesus reign forever라고 해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고 해서 레인이 번역이 되는데 새 찬송가에서는 다스리리에서 길이 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미묘한 거죠. 이 영어에서는 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와 함께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과 주와 함께 그냥 영원히 사는 것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개념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표현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른 이제 성경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간단한 표현인데 또 의미하는 바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캐치하려면 성경 흠정역 성경이 성경 자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 한자 여러분이 의미를 파악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랑의 일반적인 속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덮을 것이다라고 해서 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흠정역 성경에서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허다한 데를 덮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원어 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된다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 어떤 의지와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도 여러분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는 이제 완료형을 썼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받는 줄로 여기라. 이게 또 너무 이제 믿음이 이제 과장된 거죠.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는 줄로 여기라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것을 믿으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하면서 너희와 항상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표현 같이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부분도 있는이라 여기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또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이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이제 올리브에 관련된 것을 몰랐을 때 그와 비슷한 나무가 이제 중국의 감람나무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리브가 워낙 흔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모든 표현은 올리브 나무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과 장막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농사에 관련된 여러 어휘가 발달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은 성경을 읽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태버나클이라는 표현은 일관적으로 흠정역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이거는 이제 단독으로 쓰인다면은 이제 성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전 의미 외에는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피스트 오브 태버나클즈도 장막절이라고 일관적으로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장막이 됐다가 초막이 됐다가 표현이 계속 바뀌어서 보는 사람이 혼동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아실 것 같이 아예 이제 원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 밖에서 보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부활 신앙이 우리 몸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인이 됐는데 이거는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육체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의 말씀인 이 부분이 육체 밖에서라고 잘못 번역이 됐다. 이거는 이제 명백한 이제 오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신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 앞에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거꾸로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객 관계가 이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큰 차이가 생긴 거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영어 단어를 보게 된다면은 군림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이 단순히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않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서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또한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흠정역 성경에서 있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개역 성경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번역자의 어떤 지식의 부족도 있고 번역자의 어떤 문법에 대한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느 사본을 참고를 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라든가 아니면 개역 성경이 참고한 사본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존재하기 전에는 이제 오리겐에 의해서 이제 변개가 됐던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이렇게 변개가 되었던 이런 라틴 벌게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 사회 사본이라든가 신의 사본의 근거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영향을 받은 안 좋은 사본 여러 글자들이 변개가 된 사본의 근거에서 이 NIV라든가 여러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아무리 또 이제 번역자가 우수하게 번역을 하려고 해도 사본 자체의 차이로 인해서 번역이 옳게 될 수 없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마수라 성경 마수라 성경이 근거해서 이 구약 성경이 이제 보존된 마수라 성경에 의해서 이게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러니까 벤 아세라가 아니라 벤카임 그 마수라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때 헬라 성경들이 오전이 됐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럽 쪽으로 해서 사본이 넘어왔는데, 그것을 이제 정리했던 에라스무스의 어떤 보존된 사본의 근거에서, 공인 본문의 근거에서 흠정형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사본을 통한 번역본이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역 성경의 경우는 이런 어떤 사본상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번역자가 어법에 대해서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러 단어들 같은 경우도 뭐 굳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틀린 부분들이 나왔고, 또 번역의 원칙이 원어 그대로 이게 축자 번역이 아니라 표현을 뭐 두리뭉실하게 이제 결과적인 표현을 맞추면 된다라는 어떤 유연한 변역, 동적 일치기법 등을 사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프린시프 자체가 달랐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역본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른 사본에 기반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이 번역자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 우리 성경 신자로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어떤 사본을 보는가가 중요하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알게 되었을 텐데, 이걸 통해서 번역자도 중요하구나, 번역자가 성경이 무호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는 국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뜻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